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막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네,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근데 의사나 간호사가 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생체 데이터를 스캔하더니 모니터에 중증도 10점 만점에 3점 이렇게 결과를 딱 띄웁니다.
세상에, 그럼...
네,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하염없이 대기실 구석에서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는 거죠. 생사가 오가는 이 찰나의 순간에 내 고통의 무게를 평가한 그 AI는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안전하다고 검증한 걸까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AI는 이미 우리의 생명이나 생계 그리고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앱이나 쇼핑 추천 알고리즘의 그 편리함 이면에는 바로 그런 서늘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알고리즘이 언제 나의 대출을 거절하고 또 내 이력서를 휴지통에 던져버릴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무서운 얘기네요. 그래서 오늘의 심층 분석에서는 여러분의 시간을 확실히 아껴드리기 위해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아주 거대한 질문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고위험 AI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재 전 세계 규제의 표준이 되고 있는 유럽연합, 즉 EU의 새로운 인공지능 법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대담의 뼈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자료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 네. 출처는 항상 명확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분석하는 문서와 그 핵심 코멘터리는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김경진 변호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가 다룰 내용은 EU AI법 제6조 고위험 AI 시스템 분류 지침 초안 중에서 그 부속서 3, 그러니까 활용 사례형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마셔야 할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최종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초안, 그러니까 드래프트 상태라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해요. 초안이라는 건 아직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살아있는 문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EU가 앞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AI를 어떤 철학과 논리로 통제해 나갈 것인지 그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아주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나침반을 들고 규제의 진흙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AI가 고위험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원칙부터 짚어보죠.
네, 시작해 볼까요?
보통 우리는 막 기계가 혼자서 모든 걸 다 결정하면 되게 위험하고 인간 담당자가 옆에서 모니터 화면을 지켜보면서 최종 버튼을 누르면 좀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다, 인간이 중간에 이렇게 감독을 해주면 고위험 꼬리표를 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자 EU가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는 지점입니다.
진짜요? 아니라는 거네요.
네. 인간이 AI의 결정 과정에 개입하거나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서 고위험 분류를 절대 피할 수는 없습니다. EU가 고위험을 판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AI의 사용 목적입니다.
사용 목적.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또는 뭐 누가 옆에서 지켜보느냐 이런 기술적인 게 아니라 순전히 무엇을 위해 쓰이느냐가 전부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지침 초안의 부속서 3를 보면 8개의 핵심 영역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죠?
생체 인식, 핵심 기반 시설, 교육, 고용, 필수 공공 및 민간 서비스, 법 집행, 국경 관리, 그리고 사법 및 민주적 절차입니다.
와, 진짜 사회의 뼈대 같은 영역들이네요.
그렇죠. AI가 이 8가지 목적 중 하나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었다면 인간의 개입 여부와는 아무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고위험으로 묶이는 겁니다.
무조건요?
네. 그리고 여기서 EU 규제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뭔지 궁금한데요?
이 법은 철저하게 자연인, 그러니까 숨을 쉬고 살아가는 우리 같은 인간 개인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연인과 법인의 구분이라면 제가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어떤 상황이죠?
제가 만약에 엄청 천재적인 개발자라서 기가 막힌 분석력을 가진 AI를 하나 만들었어요.
오, 좋네요.
근데 이 AI를 대기업의 복잡한 재무제표나 막 글로벌 시장 동향을 분석해서 기업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쓴다면 이건 자연인이 아니니까 고위험이 아닌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 이 규제 기준으로는 고위험이 아닙니다.
똑같은 AI 기술을 가져다가 청취자 여러분 개개인의 지갑 사정이나 카드 결제 내역, 공과금 납부 이력 같은 걸 분석해서 개인 대출 심사 점수를 매기면 그때는 갑자기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겁니까?
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셨어요.
아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완전 달라지네요.
맞아요. 기업을 평가하는 AI는 철저한 금융 규제의 영역으로 넘어가겠지만 개인을 평가하는 AI는 인간의 헌법적 기본권과 직결된 아주 중대한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대기업은 뭐 AI 판단 오류로 불이익을 받아도 대형 로펌 고용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손실을 버텨낼 어마어마한 자본력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평범한 자연인은 어떨까요?
완전 무방비죠.
맞습니다. AI가 내린 잘못된 대출 거절 결정 딱 하나 때문에 당장 내일 이사 갈 집에 전세금을 내지 못해서 거리로 나앉거나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거든요.
와, 비유하자면 마치 AI가 기업 회계사로 일할 때는 시장 논리에 자유롭게 맡겨두지만 개인의 삶을 쥐락펴락하는 대출 심사역으로 책상에 딱 앉는 순간 어마어마한 감시 카메라와 규제의 사슬이 채워지는 것과 같군요.
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AI가 개인의 생존권에 미치는 치명적인 파급력을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엿보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국가나 거대 자본이 AI라는 블랙박스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 개인의 삶을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을 절대 막겠다는 뜻이죠.
취지는 진짜 100%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솔직히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숨이 막히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 그러시죠?
아까 말씀하신 저 8개 영역이 사실상 현대사회의 핵심 인프라 거의 전부잖아요. 저기에 발을 걸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고위험 딱지가 붙고 막 숨막히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 유럽에서 활동하려는 AI 스타트업들은 뭐 시작도 해보기 전에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입니다. 근데 EU 입법자들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혁신이 질식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무슨 대책이 있나요?
네, 그래서 아주 교묘하고 섬세한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 파두었죠.
구멍이요?
네, 바로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필터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필터 메커니즘이요?
네, 8대 고위험 영역에 속하더라도 특정한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고위험 꼬리표를 떼어주고 저위험으로 강등시켜주는 거죠.
와, 일종의 규제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면제부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딱 그런 역할이죠.
그럼 그 필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업들을 말하나요? 면제부를 받으려면 기준이 꽤 엄격해야 할 텐데요.
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협소한 절차적 과업입니다.
협소한 절차적 과업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사가 막 휘갈겨 쓴 손글씨 진단서 있잖아요.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깔끔한 디지털 텍스트,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로 단순 변환만 해주는 AI가 여기에 속합니다.
아, 그냥 단순 타이핑이나 스캔 도와주는 정도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인간 활동의 결과를 개선만 하는 경우입니다.
개선만 한다?
네, 인간이 이미 내린 결론 자체는 절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보고서의 오타나 문법만 교정해주는 AI죠.
아하, 맞춤법 검사기 같은 거네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결정을 대체하지 않고 데이터 내 패턴이나 편차만 탐지하는 경우입니다.
아, 잠깐만요. 저기 네 번째 필터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머릿속에 아주 삐딱한 시나리오가 하나 딱 떠올랐는데요.
오, 좋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제가 만약에 판사를 돕는 AI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AI의 역할은 과거의 방대한 판례들을 시간순이나 주제별로 싹 정리해서 판사에게 그냥 넘겨주는 겁니다.
네네.
이건 말씀하신 대로라네 한 아주 단순한 준비 작업이니까 필터 메커니즘을 통과해서 저위험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리려던 네 번째 필터인 준비적 과업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근데요. 만약 제가 그 AI의 알고리즘을 아주 미묘하게 조작해서 특정 거대 기업이나 권력자한테 유리한 판례들만 결재판 메뉴에 올려놓도록 편향되게 설계했다면요?
아,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면 다 알잖아요. 문서 수발 담당하는 비서가 아무 결정권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보스의 책상 위에 어떤 서류를 가장 먼저, 가장 눈에 띄게 올려놓느냐에 따라 그 보스의 최종 결정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준비적 과업을 하는 비서 AI라면 이거 겉으로만 저위험이지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와, 아주 핵심적인 모순을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한 코멘터리에서도 이 지침의 가장 날카로운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역시 문제가 되는군요.
네. 이유 역시 그 맹점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 초안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교활한 비서 AI가 규제의 망을 홀랑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아주 명확한 선을 하나 긋습니다.
어떤 선이죠?
만약 AI의 산출물이 개별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 영어로 material influence라고 하는데요. 이걸 미치거나 아니면 특정 결론을 은근슬쩍 추천하는 순간? 네. 그 AI는 즉시 필터의 혜택을 박탈당하고 다시 고위험으로 강등됩니다.
와, 실질적 영향이라는 단어가 열세군요.
맞습니다. 그 단순히 판례를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사님 제가 이 수만 건의 판례를 분석해 보건데 이번 사건을 유죄로 판결하는 것이 기존 판례의 흐름에 부합합니다. 이런 식의 뉘언스를 막 풍기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순간 완전 아웃이라는 거네요.
네, 정확해요. 의사결정의 실체적 결론을 유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 AI는 더 이상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 간주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유는 기술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기술이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실제 역학관계를 규제하려는 것이죠.
대단하네요. 그럼 만약 제가 진짜 엄청 양심적인 개별자라서 그런 뉘앙스나 추천 같은 건 일절 배제하고 정말 팩트만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AI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네네.
완벽하게 네 가지 필터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럼 이제 규제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된 건가요? 두 다리 뻗고 자도 되나요?
안타깝게도 아직 방심하기엔 이릅니다.
네, 또 뭐가 있어요?
아무리 단순하고 얌전한 과업을 하더라도 방금 우리가 논의한 그 네 가지 필터 메커니즘 따위는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절대적으로 고위험으로 묶여버리는 예외의 예외 조항이 하나 존재하거든요.
와, 절대 피할 수 없는 함정이네요. 그게 뭡니까?
바로 프로파일링입니다. 프로파일링이요? 그거 범죄 수사 드라마 같은 데서 막 나오는 그 범죄자 프로파일링, 그거 말하는 건가요?
아, 그 단어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우리의 일상적인 부분입니다.
아, 일상적인 거요?
네. 초안에 따르면 특정 자연인의 업무 성과, 경제적 상황, 건강, 개인적인 관심사, 행동,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을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모든 행위가 싹 다 프로파일링에 해당합니다.
범위가 엄청 넓네요.
쉽게 말해서 AI가 청취자 여러분의 출퇴근 시간이나 웹서핑 기록, 메신저 대화 패턴 같은 걸 쫙 긁어모아서
네네.
아, 이 사람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이직할 확률이 75%이며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성향이다 라고 수치화하고 범주화하는 그 순간 아까 말한 필터를 통과했든 말든 무조건 고위험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AI가 사람을 어떤 데이터 포인트로 막 쪼개고 점수를 매기는 행위 자체를 이유가 극도로 혐오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강박적으로 프로파일링을 금지하는 걸까요?
인간을 데이터로 환원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폭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이다.
네. 인간은 되게 모순적이고 다면적이며 매 순간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지닌 존재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변화니까요.
그런데 알고리즘이 그저 과거의 데이터만 바탕으로 너는 딱 이런 부류의 사람이야 라고 꼬리표를 붙이고 심지어 미래의 행동까지 미리 예측해버리면 개인은 결국 그 편견의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아, 낙인이 찍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유는 이런 자동화된 낙인 찍기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진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내 무한한 가능성을 고작 과거의 데이터 몇 조가리가 다 재단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럼 이 거시적인 원칙들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 현실 세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우리의 밥줄이 걸린 직장과 또 학교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용이랑 교육 영역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할 때 고위험과 저위험이 딱 갈리게 되나요? 제가 만약 기업의 인사 담당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고용 영역부터 살펴보죠. 만약 인사 담당자인 당신이 수천 장의 이력서를 일일이 읽기 너무 힘들어서 AI한테 이력서 분석을 다 맡기고 1차 서류 합격자를 추려내게 한다.
오, 진짜 많이들 하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고위험입니다. 지원자의 직업적인 운명을 AI가 통제해버리니까요.
학부를 가르니까 당연히 고위험이겠네요.
그렇죠. 또 직원들의 과거 행동 데이터나 체력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어떤 직원에게 야간 교대 근무를 배정할지 결정하는 스케줄링 AI도 고위험에 속합니다.
네, 잠깐만요. 단순히 시간표 짜주는 건데 그게 왜 고위험이죠?
그 스케줄링이라는 게 단순한 시간표가 아니라 직원의 수면권, 건강,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급여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만약 AI가 속으로 이 직원은 미혼이고 체육이 되게 좋으니까 야간 수당이 없는 험한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배치해도 별 불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프로파일링을 할수 있는 위험이 다분한 영역이거든요.
아,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럼 회사 내에서 저위험으로 좀 마음 편하게 합법적으로 쓸수 있는 AI는 도대체 어떤 게 있나요?
아,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팀에서 구인 광고를 작성할 때그 광고 문구 안에 젊고 패기 있는 같은 연령차별적인 표현이나 성차별적인 단어가 들어있는지 검사하고 교정해주는 AI. 이런 건 저위험입니다.
아까 말한 텍스트 교정 같은 거네요.
네네. 그리고 배달 플랫폼 앱에서 배달원에게 기사님, 현재 강남역 근처에 수요가 몰리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단순히 지역적인 추천만 해주는 AI도 저위험에 속합니다.
오, 근데 만약에 배달원이 그 추천을 아, 나저 동네 차 막혀서 쉬어 하고 무시하고 다른 동네로 가버리면요?
아,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추천을 무시했다고 해서 그 기사님한테 배차 확률을 떨어뜨리거나 페널티를 주는 등 개인에게 불이익을 전혀 가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만 저위험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페널티가 없어야 된다.
맞습니다. 만약 추천을 빙자해서 강요를 하거나 페널티가 은근슬쩍 작동한다면 그 즉시 고위험으로 강등되겠죠.
와, 얄짤없네요. 그럼 교육 영역도 비슷한 논리로 굴러가겠군요.
네, 정확히 똑같습니다. 학생의 대학교 입학 여부를 결정하거나 에세이에 성적을 매기거나
네.
아니면 온라인 시험 중에 웹캠으로 학생의 눈동자 움직임이나 안면 근육을 막 스캔해서 부정행위를 잡아내는 감시 AI. 이런 건 학생의 미래를 강하게 통제하므로 모조리 고위험입니다.
너무 당연해 보이네요.
반면에 학생의 과거 수강 이력이나 관심사를 바탕으로 너는 이 수학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건 어때? 라고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안하고 추천해주는 보조적 AI는 저위험으로 분류가 되죠.
아, 고용이랑 교육 사례를 이렇게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아주 선명한 그림이 하나 딱 그려집니다.
오, 어떤 그림이죠?
나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막 평가해서 내 월급을 깎거나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인생에 엄청 중요한 갈림길을 쥐고 흔드는 약간 통제광 직장 상사 같은 AI는 고위험이네요.
통제광 직장 상사, 아주 찰떡 같은 표현이네요.
네. 반면에 내가 쓴 글의 오타를 살짝 고쳐주고 더 나은 선택지를 제안해주고 내 말을 안 들어도 페널티 없이 방향만 딱 알려주는 친절한 조력자 같은 AI는 저위험이고요.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AI에게 부여된 권력의 크기와 개인의 선택권 유무군요.
네, 통찰력 있는 요약입니다. 결국 기술 자체의 복잡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이 우리 인간과 맺는 권력 관계의 비대칭성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유의 철학입니다.
야, 권력의 비대칭성. 이거 들으니까 갑자기 더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뭔지 알것 같네요.
직장 상사나 학조 선생님이 가진 권력도 물론 무섭지만 진짜 두려운 건 국가가 가진 압도적인 공권력이잖아요.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만약 국가나 어떤 거대 기관이 AI를 등에 딱 업고 시민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좌우하는 순간에 개입한다면 어떨까요? 이 영역은 진짜 고용이나 교육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이 있을 텐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한 자료에서 가장 심도 있게 그리고 아주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필수 서비스, 법집행, 국경관리 영역입니다.
네.
여기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 개인과 국가 권력 사이에 극심한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형태의 규제가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먼저 필수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보면요. 아까 초반에 언급했던 대출, 신용점수 산정 시스템이 대표적이죠.
아, 밥줄 끊기는 거.
네.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또 다른 예로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구급대원이나 응급실에서 누구를 먼저 살릴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트리아지 AI가 있습니다.
헉, 환자 분류하는 거요?
네. 이건 인간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결정짓기 때문에 당연히 예외 없는 완벽한 고위험입니다.
아, 생명을 다루는 필수 서비스는 뭐 고위험인 게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 같은 법집행, 사법 영역은 어떻게 규제하고 있나요? 솔직히 공권력의 효율성이나 범죄 예방을 위해서 AI 개입을 꽤 폭넓게 인정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촘촘하고 빡빡한 그물망을 쳐두었죠.
진짜요?
네. 거짓말 탐지기에 사용되는 AI,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던 소액 사건에서 판사를 대신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AI, 이거 모두 명백한 고위험입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민감하고 논쟁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특정 개인이 범죄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될 확률을 예측하는 AI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 위험 평가 시스템 같은 것이죠.
잠깐만요. 그건 좀 직관에 완전 어긋나는데요? 범죄를 저지를 가해자를 예측하는 건 뭐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무서우니까 고위험이게 이해가 팍 가는데.
그렇죠.
범죄의 피해자가 될 사람을 미리 예측해서 경찰이 먼저 보호해주는 거라면 그거 오히려 엄청 좋은 기술 아닙니까? 왜 그걸 고위험으로 막아두는 거죠?
아, 얼핏 보면 아주 선의의 기술 같죠. 하지만 현실에서 이게 공권력과 결합될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부작용 때문입니다.
브레빈이요?
네.
이 AI의 판단 단거에 따라 결국 경찰이나 사회복지기관을 물리적 개입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만약 AI가 편향된 과거 데이터 때문에 당장 남편의 폭력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여성을 안전하다고 잘못 분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경찰이 출동을 안 하겠네요.
맞습니다. 경찰은 출동하지 않을 것이고 그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범죄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맙소사.
반대로 불필요하게 위험도를 엄청 높게 예측해서 경찰이 특정 가정의 내밀한 일상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사생활을 파괴할 위험도 있죠.
아하.
이처럼 오류의 대가가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침해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고위험 잣대를 대는 겁니다.
와, 섣부른 예측으로 진짜 피해자를 방치하는 무서운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반대로 엉뚱한 사람의 사생활을 짓밟는 과잉 개입을 막으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선의로 똘똘 뭉친 포장된 권력이 오히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이유가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본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공항이나 항만 같은 국경 관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출입국 심사 때에서 겪는 그 긴장감은 우리가 일상에서 공권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잖아요.
국경 관리 역시 개인의 기본권이 가장 취약해지는 영역입니다.
네.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여행자의 얼굴이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위험도를 막 점수화하고 결국 입국 거부를 유도하는 AI, 그리고 난민 신청자의 망명심사 서류를 분석하는 AI, 이런 것들은 모두 생존과 신체의 자유를 쥐고 흔들기 때문에 당연히 고위험입니다.
시스템 오류 한번 났다가 억울한 여행자가 구금시설에 갇히거나 절박한 난민이 사지로 추방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대조군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특정 개인을 타겟팅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말 남부 국경 지역 특정 도로에 밀입국 시도 확률이 높다거나 어느 시간대 어느 우범 지역에 폭행 사건 발생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리적 공간적으로만 뭉뚱그려져 예측하는 AI는 고위험에서 제외됩니다.
아하, 또다시 그 자연인 원칙이 등장하는군요.
맞습니다. 눈치 채셨네요.
철저하게 살아 숨쉬는 개인을 딱 겨냥해서 수치화하고 프로파일링 하느냐 아니냐가 공권력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 기준이네요. 지역을 예측하는 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니까 풀어준다는 거고요.
네, 완벽한 해석입니다.
와, 오늘 정말 방대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좋죠.
오늘 살펴본 EU AI법 지침 초안은 결국 맹목적인 기술 지상주의에 맞서서 인간 중심의 기술을 지켜내기 위한 아주 치열한 방어전쟁의 기록 같습니다.
네, 방어전쟁. 적절하네요.
혁신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필터 메커니즘이라는 숨구멍을 살짝 만들어 두었지만 인간의 생명, 생존권, 그리고 개인을 데이터로 쪼개어 수치화하는 그 무시무시한 프로파일링 앞에서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섬세하고도 단호한 줄타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정말 완벽한 요약입니다. 사실 이 지침은 단순히 유럽 저 멀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곧 우리 얘기가 되겠죠.
네, 머지않아 전 세계 규제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앞으로 대출 심사를 받거나 취업 준비를 위해 이력서를 내거나 해외여행 가실 때
네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쓱 스캔하고 있는 AI가 과연 이 고위험에 엄격한 문턱을 제대로 통과한 안전한 시스템인지 한 번쯤 의심하고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알고리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알고리즘이 우리 삶에 남기는 상처와 혜택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물리적이니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오늘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법의 맹점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끝맺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아까 우리가 다뤘던 그 비서 AI를 다시 한번 떠올려볼까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된 저위험 AI가 있다고 쳐보죠. 편향성도 전혀 없고 실질적인 영향력도 전혀 행사하지 않으며 판사나 인사 담당자를 위해 오직 팩트에 기반한 객관적인 자료만 아주 얌전하게 요약해주는 완벽한 준비적 과업 전용 AI 말입니다.
네, 완벽한 저위험이죠.
그런데 매일 산더미 같은 서류 작업과 막 쏟아지는 업무에 치이던 인간 판사나 면접관이 어느 순간 이 AI의 압도적인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AI의 요약본을 막 의심하고 교차 검증하던 인간이 점차 생각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게 되고 결국 AI가 정리해준 요약본을 100% 맹신하며 그냥 무지성으로 도장만 쾅쾅 찍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야, 그거 정말 끔찍한 역전 현상이네요.
맞습니다. 법전위에서 이 AI는 영원히 안전한 저위험으로 분류되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서류를 정리하던 비서 AI가 실질적인 판사나 면접관의 권력을 고스란히 쥐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는 거군요.
이후의 제도가 아무리 치밀하고 완벽한 필터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 한들 결국 완벽한 알고리즘 앞에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해버리는 인간의 게으름과 맹신은 도대체 어떤 법으로 규제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 인간은 AI가 주는 꿀처럼 달콤한 편리함 앞에서도 통제권을 잃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아, 정말 묵직한 화두네요. 법으로 막을 수 없는 인간 본성의 영역이니까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과 권력의 진흙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판적 판단력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내야 할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치지 않는 호기심을 항상 응원하며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